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변에 13절까지 되어 있지만 5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복된 소식을 저희가 함께 생각하며 율법의 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가난하고 겸손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듣고 주께서 끌어올리시는 의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지만 아담 안에 타락하여 의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의를 찾아 구하는 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의를 잃어버린 인간이 마땅히 가져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기 수행이나 고행, 선행이나 금욕주의적인 삶은 모두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관련해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주어질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순서와도 이런 사실은 어울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언제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받고 난 다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 자기 힘으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율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 이루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온전한 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한 바대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맛깔스럽고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고장났어요. 위가 완전히 거의 뭐 한 속을 들여다보면 갈기갈기 다 찢어서 어떤 음식도 흡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주어져도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될 수 없죠.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상태가 아담이 갖고 있었던 상태, 적어도 원시적 의를 갖고 있는 상태였더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아담의 타락에서 율법이 주어져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자극을 받을 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향을 갖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과 생명을 위한 율법이 도리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곧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하나인데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실함의 기초에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생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와 신앙에 기초한 생활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의 원리를 계시했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8장은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성도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4절과 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 표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섬김을 받고 너희는 나의 통치함을 받는 나의 백성, 내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5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율법을 행해야 의에 이르고 이것으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옳은 원칙이고 영원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의와 영생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절대로 폐기 처분된 원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이 옳은 원칙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원칙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심각한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이 사형받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게 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등에 업고 제주도까지 헤엄쳐서 건너게 하는 방법이다. 이 원칙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면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는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 수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비롯한 일단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율법사들도 그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다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외적인 율법 준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페인트 동작에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는 항상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숨은 동기와 진심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말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낳게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전해줬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에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음 이외에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 가운데 찾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암울한 인생들을 감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개울물도 한 사람을 업어서 건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업어서 제주도까지 헤엄쳐서 건너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이처럼 인간은 선을 알기에 무지하고 안다 할지라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이제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3장 11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져오기 위해서 힘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행한대로 갚으시는 이 보응의 원칙에 따라서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죽음으로 나아가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번성하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날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소개하는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죠. 인용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인용한 것은 레위기 신명기잖아요. 그야말로 율법이라 할 수 있죠.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할 수 있죠. 왜 율법을 인용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와 좀 관련된 말씀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또다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 말씀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재차 풀어 설명하는 설교문과 같은 말씀이고 특별히 28장부터 30장은 바로 이 말씀의 막바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들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뿐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뭐냐? 가나안 땅에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으로 신명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말씀이 32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너희들의 체질을 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이 안다. 그때 너희들은 결국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 불러 모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요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불순종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볼 때 이런 상황을 딱 지켜보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다 실패하고 망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명기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다는 거예요. 유배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의 간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모종의 변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전반부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31장에 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망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이처럼 범죄하고 망하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32장 43절을 보세요. 신명기 무슨 말씀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진술한 이 복과 저주, 28장 29장에서 말했던 그 복과 저주가 너에게 실제로 임해서 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 가 있어도 하늘 저 끝에 가 있어도 저 음부 저 끝에 가 있어도 내가 너희를 다 찾아내어 내가 원하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이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율법을 찾기 위해서 바다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율법이 와가지고 너를 찾아낼 것이라. 그러면서 유배가 끝이 나고 저주가 취소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도 이방 나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선포된 바대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 여전히 지금 식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여전히 이방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은 사라지고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로마서 10장 4절인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거룩함과 생명을 위한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적으로 증거해 온 것입니다. 입이 따갑게 증거하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신 자신의 의와 순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곧 자신의 텅 비고 껍데기와 같은 외적인 순종으로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가리려고 했었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인을 의에 도달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본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이 부담에서 자유롭게 된 율법이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했지만 많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로 충만한 분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적인 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라는 분들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집안 사람, 자기가 몇 대째 믿어왔는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자랐는지 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뭐 어떤 분은 뭐 대천덕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열심은 내놓으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면서 바울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일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모든 법을 동시에 완전히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지만 중보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다른 사람도 너를 위하여 대신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대속제도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사제도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도는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한 대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불법이라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믿음에 의해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길을 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실행 불가능한 율법의 의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뭐냐라고 말하면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다른 루트다. 다른 경로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증가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했겠죠.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실망하실 때가 참 많죠. 그죠? 사람들과 깊이 관계 맺으면서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가리려고 막 어떻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 사실 인정하면 삶이 어떻죠? 자유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불쌍해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인용했는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율법이 주어져야 되고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고 살아보니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야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망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런 상태에서만 실제적으로 율법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명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가만 살펴보면 언뜻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하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실상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과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바울이 신명기에서 명령,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런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굳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소 깊은 데 가서 돛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과 관계에서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가운데서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율법의 완전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의해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다 제주도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제가 업어서 여러분들을 다 제주도로 옮겨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만 통급 되는 이 세상의 모든 배들 다 수배해서 다 태워서 제주도로 보내면 제주도로 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실패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자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안타까워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뱀에 물린 사람만 노뱀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왜 바라보지 않죠? 자기에 대한 가능성 갖고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 뭐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러면서 문제는 뭐냐라고 말할 때 자기에 대해서 절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동안에는 자신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외에 다른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망이 중요하고 그 때문에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해 있습니다. 조금 잘나면 못하는 사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억누릅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많으면 바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완악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신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보내셨고 인간의 죄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수 없는 상태가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 실행되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이 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말씀.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바로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을 다 바라보고 헤아리고 내다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해를 가졌기에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오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성경에서 듣죠. 매주일 듣죠. 이 말씀을 저만 전합니까? 이 말씀을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로 충만해 계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나버린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기다툼 벌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내일 죽을 건데 뭘또 끌어모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은 필연적으로 한데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고백은 헛된 것이고 고백 없는 믿음도 가짜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예수를 누구로? 주로. 근데 로마 시대 주가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가 주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핀잔은 줄수 있겠지만 뭐 잡아가나요? 그러나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목이 달아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공적 신앙 고백을 이름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 좀 쭈삣쭈삣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건넬 때 자신에게 못 건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공적 신앙 고백이 뚜렷이 필요한 순간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다면 그분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이 달아나도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번복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정말 지난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리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공적인 신앙 고백을 어떤 자리에서도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서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어리고 힘든 시대이지만 이렇게 또 살다가 시간은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세상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것들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타락한 죄인이라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 주어져도 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보다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내 죄성이 자극을 받아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닌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자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삼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참으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알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